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북한의 도발에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주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험 발사 시간과 날짜, 장소, 미사일 사거리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데 4,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한국 국방부 관리는 오늘 북한이 2, 3년 안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에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예멘의 인도주의적 휴전 개시를 하루 앞둔 오늘도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사우디 접경지대인 사다 지역과 예멘 남서부 타이즈, 원유 생산지로 유명한 동부 마리부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됐습니다. 사우디와 미국 관리들은 예멘 민간인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연료, 의약품 등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주 휴전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어제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모로코 군 당국은 사우디 주도 공습에 참가한 자국 F-16 전투기 한 대가 실종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아랍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살만 국왕의 불참은 이번 정상회의가 예멘의 인도주의적 휴전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며 모하메드 빈 나이프 왕자가 정상회의에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주베이르 장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정상들도 건강을 이유로 불참키로 해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타르와 쿠웨이트 정상들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걸프지역 국가들의 안보협력 강화 방안과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사태, 그리고 이란 핵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국제구호단체들이 전투가 벌어지는 리어 마을에서 철수한 뒤 30만 명의 주민들이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단체들이 철수한 것은 남수단 유니티주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오늘 국제적십자사와 국경없는 의사회 등 모든 비정부단체들과 유엔기구들이 요원들을 리어에서 다른 곳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리어 병원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은 지난해 1월에도 약탈과 방화가 이뤄졌던 곳입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이 같은 폭력 사태로 10만여 명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어젯밤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공산국가 쿠바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에 양국 간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뒤 쿠바를 방문한 첫 서방국가 정상이 됐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수도 아바나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에서 로젤리오 시에라 외교부 차관 등 쿠바 정부 고위 관리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이탈리아에서 돌아오는 카스트로 의장과 만날 계획입니다. 프랑스는 쿠바와 오랫동안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약 4억 달러 규모의 상호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내일 러시아 소치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예멘 사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한 외교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는 케리 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월 중순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5월 11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어머니들은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5월 둘째 주 일요일은 이 미국의 어머니 날이거든요. 이날만큼은 어머니들은 여왕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침대로 가져다주고 선물을 해줍니다. 아이들도 예쁜 꽃과 선물을 엄마에게 해주죠. 또 여기저기서 Happy Mother's Day라면서 어머니들을 축복해주고 또 축하해줍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요, 이날 미국인 여성 3명에게 깜짝 전화를 걸었더군요. 지난 수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여성들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왔던 모양인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어머니들을 기억했고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고인이 됐는데요.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안다면서 어머니가 없었다면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라는 말로 어머니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줬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미국의 어머니들을 격려했는데요.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유튜브에 영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부모인 노동자들의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요. 또 홀어머니 손에서 자란 의사로 성공한 공화당 대권 주자 카슨 박사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일반 미국인들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머니날을 축하한다면서 어머니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다음 달 아버지날에는 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간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22도에 구름 낀 날씨로 시작했는데요. 오후에 2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황해도 지방부터 그치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아침에, 또 함경남북도는 낮에 소강 상태 될 때 있겠습니다. 평안북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4도, 낮 최고 9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10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 10도에서 15도 기록하겠습니다. 개성 역시 흐리겠습니다. 기온 10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킹 하베스트가 부릅니다. Dancing in the Moonlight 골랐습니다. We get it almost every night, and when that moon gets so big and bright, it's a supernatural delight. Every border was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 here is out of sight, but they don't bark and they don't bite. They keep things loose, they keep things alive. Every border wa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We like our fun and we never fight. You can't dance and stay uptight. It's supernatural delight. Everybody.
everybody here is out of sight. But they don't bark and they don't bite. They keep things loose, they keep things alight. Everybody was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 발생한 경찰관 두 명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 네 명이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이어서 지난 4월 미국의 실업률이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 또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해외 거주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요,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흑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경찰이 총에 맞아서 숨진 사건이 일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흑인들이 쏜 총에 맞아서 경찰관 두 명이 숨진 겁니다.
네.
숨진 경관들은 백인인 벤저민 딘 경관과 흑인인 리쿼리 테이트 경관인데요. 두 사람 다 미시시피주 해티스버그 시경 소속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시작은 흔한 교통위반 단속이었습니다.
네.
토요일 저녁 8시경에 벤저민 딘 경관이 과속으로 달리던 자동차 한 대를 세웠고요. 딘 경관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리쿼리 테이트 경관이 도착했습니다. 멈춰 세운 차를 조사하던 두 경관이 추가로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직후에 차 안에서 총격이 발사되면서 두 경관이 쓰러졌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예. 차 안에는 몇 사람이나 타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총격 후에 운전자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고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경찰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습니다. 뭐 아직까지 알려진 건 이 정도뿐인데요.
네.
이 경찰관들과 용의자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또 용의자들이 왜 총을 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4명이 체포됐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운전자는 조애니 캘로웨이란 흑인 여성이었고요. 옆에 타고 있다가 경찰차를 타고 달아난 사람은 마빈 뱅스란 흑인 남성입니다.
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뒤 몇 시간 뒤에 먼저 캘로웨이를 그리 멀지 않은 편의점에서 체포했고, 이어서 인근 모텔에서 뱅스를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에 이들과 같은 자동차에 타고 있던 코넬리우스 클라크란 이름의 흑인 남성은 사법 방해 혐의로 체포됐고요.
네.
또 마빈 뱅스의 동생인 커티스 뱅스 역시 이들을 도와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용의자들이 전에도 범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뭐 다른 두 명은 모르겠지만 뱅스 형제는 전과자들입니다.
네.
이 마약과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 용의자 4명은 각각 다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요. 오늘 11일에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교통 단속에 나섰다가 참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경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네, 백인인 벤저민 딘 경관은 올해 34살인데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2012년에 해티스버그 시경에서 올해의 경관으로 선정되는 등 능력을 인정받는 경관이었다고 합니다. 흑인인 리코리 테이트 경과는 올해 25살로 미혼인데요.
네.
경찰 학교를 졸업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경관 두 명을 잃은 해티스버그 시는 아주 침통한 분위기인데요. 이 지역에서 경관이 근무 중에 사망한 건 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주는 미국에서 전국적인 경찰 주간인데요. 이 근무 중에 숨진 경찰관들을 기리기 위한 주간입니다. 경찰 주간을 맞아서 수만 명이 워싱턴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또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도 벌어질 예정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경관들이 근무 중에 숨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그 사복 차림으로 거리를 순찰하던 경찰관 한 명이 흑인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숨 졌고요. 지난해에도 역시 뉴욕에서 경찰관 두 명이 흑인들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비영리 기관인 전미 경찰관 추모 기금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근무 중에 숨진 미국 경찰관의 수는 12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인 151명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 근무 중에 사망하는 경찰관 수는 1970년대 중반에 한 해 280명으로 최고에 달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최근에는 이 총격으로 숨진 경찰관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32명이었는데 그 다음해인 작년에는 50명 으로 50% 정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경찰관들이 또 근무 중에 사망하는 두 번째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예. 지난해 퍼거슨에서 일어난 흑인 10대 소년 사망 사건도 그렇고요. 또
네.
얼마 전에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흑인 청년 사망 사건도 그렇고 이 경찰의 과잉 대응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네요.
네. 특히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문제가 되면서 인종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네.
이 볼티모어에서 일어난 그 사건 프레디 그레이란 흑인 청년이 경찰 구금 중에 사망하면서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 폭동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지난주 미국 법무부가 볼티모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경찰관들이 또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 또한 자주 일어나면서 경찰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이 한 달 전보다 낮아진 걸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황을 겪고 있는지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업률인데요.
네.
미국 노동부가 8일 지난 4월의 실업률이 전달인 3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진 5.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8년 5월 이래 7년 만에 가장 낮은 겁니다.
네, 물론 실업률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실업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새로 늘어난 일자리는 22만 3천 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량을 20만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많으면 노동시장이 호조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보다 아래면 부진하다고 봅니다.
네.
참고로 3월에는 12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요. 그와 비교하면 4월에는 10만 개나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늘어났나요?
네, 건축 분야에서 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철에 그 집이나 건물을 짓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고요. 전문 직종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6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또 건강 관련 분야에서도 5만 5,6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도 있습니까?
네, 석유, 에너지 관련 분야가 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 시추라든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실업률하고 함께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도 발표됐죠?
네, 당초에 전문가들은 미국 근로자들의 4월 평균 시간당 소득이 0.2% 정도는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상승폭이 너무 미미해서 대부분의 월급 종사자들에게는 거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국민들을 말할 때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시민권자라고 하면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요. 영주권자라고 하면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에는 살지만 국적은 그대로 자기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자, 해외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들의 수가 올 들어 사상 최대치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해외 거주자가 1,3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인데요.
네.
이는 1990년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제정된 이래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종전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건 지난 2013년 2분기 1,130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해외 거주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이 모두 3,415명이었는데요.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예.
종전의 최고 기록은 그보다 한 해 전인 2013년에 2,999명이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올해 말까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해외 거주자 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미국 사회나 정치권에서는요, 이 불법 체류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시한이 만료돼도 떠나질 않고 또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해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천만 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다는 게 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걸까요?
네,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곳이 그 재무부라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재무부는 이들이 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정부의 세금 철퇴를 피하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9년 스위스 거대 은행인 UBS가 미국인들에게 비밀 구좌를 만들어서 자산을 은닉하도록 조장했다고 시인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일이 있자 미국 정부는 해외에 비공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을 만들어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주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다우존스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경제 뉴스를 보면은요, 다우존스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오죠. 이 다우존스 지수가 얼마 내렸다 또는 얼마 올랐다 이런 말로 경제 뉴스가 시작되곤 하는데요. 자, 먼저 다우존스를 이해하려면 이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겠죠?
맞습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주식인데요.
네.
예, 북한의 청취자분들에게는 아마 좀 낯선 개념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이 만약 돈을 벌기 위해서 양말을 만들어 판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마당에 내다 팔려면 적어도 쉰 켤레는 만들어야겠죠.
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질 좋은 양말을 만들 기발한 생각도 있고 또 기술도 있지만 이 양말을 만들 실과 기계를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좀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투자를 하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네.
예, 친구에게 100만 달러만 투자를 해라. 나도 100달러를 투자할게. 이렇게 나중에 양말을 팔아 이윤이 생기면 너와 내가 그 이윤을 반반씩 나눠 갖자 제안을 하는 건데요.
네.
예, 말로만 하면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약속을 담은 증서를 하나 줘야겠죠?
네.
예, 이때 친구에게 주는 증서를 바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로 100달러씩 투자를 해서 이윤도 반반씩 나눠 갖겠다 이런 얘기이신데요. 그러니까 주식은 회사 운영의 밑천이고 회사의 소유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투자자의 소유권, 그러니까 주식으로 세워지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만약 주식회사에 주식이 두 개 발행됐는데 그 중에 한 개를 갖고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50%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 주식이 100개 발행됐는데 그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있다면 1%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예, 또 생각보다 이윤이 안 나오면 그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요. 반면 다른 회사가 더 잘 운영되는 것 같으면 그 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 이런 주식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이 오가는데요. 이 많은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장이 바로 주식시장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재화가 아니라 이 주식이 오가는 장마당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또 각 나라마다 주식의 동향과 시세를 알려주는 대표 주식시장이 다 있는데요. 미국은 1792년에 출범한 뉴욕 증권거래소가 대표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시장입니다.
네.
예, 또 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대표적인 종합주가지수가 바로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이 다우지수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량기업 30곳의 주가를 산술 평균해서 지수를 내는 것으로 이 미국의 증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힙니다.
네, 이 다우존스 지수 사람 이름을 딴 거죠?
예, 맞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공동 창간자인 찰스 다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예, 이 찰스 다우는 1882년에 에드워드 존스, 찰스 버그 스트리저와 함께 다우존스 앤 컴퍼니를 설립하고 1883년부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신인 커스터머스 애프터눈 레터라는 두 쪽짜리 신문을 발간합니다. 이 신문을 창간한 다음해인 1884년에 찰스 다우는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식 11개를 골라서 이들의 평균 주가를 계산해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다우지수가 탄생한 겁니다. 이후 1896년부터는 다우존스 지수가 매일 신문에 실리게 됐고요. 1928년 30개 종목으로 확대된 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우지수가 30개 기업의 주가만 다루고 있다니까 의외네요.
예, 비록 그런데 숫자는 적지만 하나같이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들입니다.
네.
예, 속성 음식점인 맥도날드, 비행기 제조회사인 보잉, 소매업체인 월마트, 또 컴퓨터 회사인 IBM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우존스 지수가 하나가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흔히 말하는 다우지수는 보통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뜻하는데요.
네.
예, 이 다우존스 평균 지수를 줄여서 다우존스, 다우지수, 그냥 다우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산업평균 지수 외에 운수업 평균 지수, 공공업종 평균 지수 등이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의 30개의 우량 기업의 주가 지수를 보여주는 아시아 다우, 유럽 다우, 글로벌 다우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다우존스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30개 우량기업의 주식 동향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이 기업들이 시대에 따라 변화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30개라는 종목수는 90년 가까이 변함이 없지만 이 기업 종류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예, 초기에만 해도 이 다우지수에 포함된 기업은 대부분 철도회사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철도회사는 이 산업평균지수에서 운송업평균지수로 빠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산업이 발달하고 또 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식품이나 에너지, IT, 그러니까 정보기술 업체 등이 이 다우존스 지수를 채워가기 시작했고요.
네.
예, 또 개별 기업의 성장과 쇠퇴에 따라서 편입 종목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우지수를 미국 경제사의 축소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이 애플사죠. 인기인 손전화기 아이폰하고 판형 컴퓨터 아이패드를 만드는 첨단기기 회사인데요. 이 애플이 다우존스 지수에 선정돼서 화제가 됐었죠.
예, 맞습니다. 미국 정보기술 업계를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애플이 미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사인 AT&T를 대체해서 다우존스 지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AT&T는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 후 98년 5개월 만에 퇴장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 건데요.
네.
예, 외신은 애플이 AT&T를 대신해서 다우지스에 편입되는 걸 정보기술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이번 신규 편입으로 다우존스 지수 내 IT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등 총 6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다우지수를 미국의 산업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초기부터 지금까지 또 굳건히 다우지수를 지키고 있는 기업도 있나요?
예, 다우지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포함됐던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업이 딱 하나 있는데요.
네.
예, 백열등을 만든 사람이죠.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유명한 경영인인 잭 웰치가 CEO를 맡으면서 GE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미국의 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 지수, 또 하지만 너무 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기도 하죠.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널리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업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 30개 주식이 미국 총 주식시장 가치의 5분의 1,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 가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스타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알파벳이 부릅니다. Forever Young 들어보시죠.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임피치먼트, 탄핵 제도 알아봤죠.
네. 의회는 공직자가 반역죄나 뇌물수수, 다른 중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면 탄핵할 수 있는데요. 연방 하원은 공직자를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연방 상원은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연방의회의 이런 권한은 헌법에 나와 있는 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라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간에 어느 한쪽에 권한이 치우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네. 자, 오늘은 죄의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죠.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누리는 권한 가운데 하나인데요. 역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입니다. 들어보시죠.
J is for judicial review.
네, judicial review라고 하면 대법원의 위헌 심사권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탄핵 제도는 입법부,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었는데요. 반면에 위헌 심사권은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의회가 만든 법이나 행정부의 명령이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심사하는 권한인데요.
네.
하지만 이 위헌 심사권은 미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이 스스로 부여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I hereby declare you legally married.
지난달 말 미국인들의 시선이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에 쏠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놓고 심리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는 오하이오와 켄터키, 테네시를 포함해서 13개 주에 달합니다. 만약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면 이들 미국 주들은 법을 바꿔야 할 형편인데요. 싫어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건 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연방의회나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방대법원이 주정부와 의회 또는 연방정부나 의회보다 더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부 다른 부처의 권한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삼권이 분립된 정부에서 가장 덜 위험한 부처가 사법부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헌법에 나와 있는 정치적 권리를 침해할 역량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네, 미국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이 쓴 글입니다. 1787년에 쓴 연방주의 논고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해밀턴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가운데서 사법부가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본 건데요. 사실 미국 헌법만 봐도 사법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법부에 관련된 조항은 3개 부처 가운데 가장 나중에 나오고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가장 짧습니다. 하지만 1801년에 일어난 한 사건은 미국 사법부의 위상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1800년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 후보에게 패해 물러나게 된 존 애덤스 대통령. 퇴임 며칠 전에 부랴부랴 법원 조직법을 통과시켜서 연방 판사 수를 늘리고 워싱턴 DC 치안 판사 자리에 모두 같은 연방파 판사들을 임명했는데, 하지만 임명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퍼슨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제퍼슨 신임 대통령은 매디슨 국무장관에게 지시해서 임명장 발송을 중지시켰다.
네, 존 애덤스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파가 사법부에 자기네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기습 임명을 시도했던 건데요. 취임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제퍼슨 대통령은 분노했고요. 아직 전달되지 않은 임명장을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임명장을 받지 못한 윌리엄 마베리 판사 등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매디슨 국무장관에게 임명장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을 맡게 된 존 마셜 대법원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자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 마베리를 부정하는 일이 되고요. 마베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니 그런다고 행정부가 임명장을 전달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건데요. 고심 끝에 마셜 대법원장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마베리는 판사 임명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마베리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법이 이를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베리가 근거로 제시한 1789년 법원 조직법 13조의 내용은 미국 헌법 3조에 위배된다.
네, 미국 헌법 3조는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이나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 주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1심 관할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마베리가 낸 소송은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란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베리는 하급 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바로 소송을 냈는데요. 1심 관할권에 관한 새 법원 조직법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런 조항은 헌법에 모순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마셜 대법원장은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을 통해서 미국 헌법이 다른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법부는 법을 만들진 않지만 위헌심사권을 통해서 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시다빌 대학교 정치학과 마크 스미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And judicial lawmaking as an idea is when the court
사법부 법제정이라면 사법부에서 법을 만든다는 얘긴데 이것은 미국에서 의회가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법을 제정하는 건 위헌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사법부는 어떤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원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방대법원은 미국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을 내놓았습니다. 각 주의 낙태금지법을 위헌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 피의자의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 권리를 인정한 미란다 판결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올해에도 미국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과 동성결혼 문제 등 여러 굵직한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해밀턴이 가장 힘없는 부처라고 했던 사법부는 이제 권한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역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마크 스미스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의회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법원 해석이 나왔다면 의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다수 의원들에게 공격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새로 문구를 바꾸어서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의회는 다수의 힘을 빌려서 대법원의 항소 관할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에 오르는 사건의 대부분은 주 최고 법원이나 연방 하급 법원에서 항소해서 그러니까 2심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어떤 사건은 2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는지 의회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상황이라고 하면요. 대법관들의 성향으로 볼 때 의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올 것 같으면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은 2심 법원,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끝난다는 식으로 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다루지 못하게 사전에 막을 방법이 있다는 거죠.
또 대법관을 탄핵해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을 탄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역사를 돌아보면 의회가 대법관 탄핵을 논의한 일조차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두어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무효가 됩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 부정 기자와 함께 Judicial Review 미국 대법원의 위헌 심사권 알아봤는데요. 위헌 심사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면 아무래도 존 마셜 대법원장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베리 대 메디슨 소송은 미국 법과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판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마셜 대법원장은 이 소송에서 연방헌법이 어느 주 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법부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네.
그 결과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법원장으로 칭송받고 있는데요. 제임스 오헤라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Almost every Supreme Court expert.
가장 위대한 연방 대법원장은 미국 건국 초기의 대법원장을 지낸 존 마셜이었다는데 거의 모든 대법원 전문가들이 동의할 겁니다. 존 마셜 대법원장은 1801년 존 애담스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서 34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는데요. 대법원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량을 보여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의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에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연방의회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을 얻어야 합니다. 전국적인 합의가 있지 않은 한 어려운 일이죠.
네. 자, 행정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방판사와 대법관 지명권입니다. 이 대통령이 연방판사와 대법관을 지명하는데 뭐 행정부 정책에 일일이 반기를 드는 사람을 지명하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이 미국 상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인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그 연방판사나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일단 임명되면 연방판사나 대법관은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연방판사는 종신직이고 보수도 보장받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장치가 끊임없이 맞물리면서 이 미국의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어느 한쪽에 힘이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이뤄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ABC 아메리카 오늘은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권 알아봤습니다. 부정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elbow room. elbow room입니다. So what does elbow room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Mike and Jason had. Listen carefully.
Ugh, there is no elbow room in here at all. It's so crammed and I can hardly even breathe.
You're right. There is barely any space to move around. Let's go to another restaurant.
Yes, let's do that.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Oh, there is no elbow room at all in here. 아휴, 여기는 꼼짝할 공간도 없네. It's so crammed and I can hardly breathe. 숨이 막힐 정도로 붐벼라고 하자 제이슨이 You're right, 맞아. There is barely any space to move around. 발 디딜 틈도 없어. Let's go to another restaurant. 야, 다른 식당으로 가자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Yes, let's do that. 그래, 그러자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elbow room,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Ugh, there is no elbow room in here at all. It's so crammed and I can hardly even breathe.
You're right. There is barely any space to move around. Let's go to another restaurant.
Yes, let's do that.
Today's expression is elbow, E-L-B-O-W, elbow, room, R-O-O-M, room, elbow, room, elbow room. If there is elbow room, there is enough space to move, live or work freely. If you don't have elbow room, it's the complete opposite. It means that you don't have enough space or freedom to move about. 단어 elbow, elbow는 팔꿈치라는 뜻이고 room, room은 방,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팔꿈치를 움직일 만한 공간이 있다는 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는 말이니까 elbow room, elbow room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여지, 편히 일하거나 살 수 있는 여유를 뜻합니다. When you are physically doing something, it's important to have space and be able to move around without getting in the way of another person. 일할 때 남에게 방해되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행동에 구속을 안 받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과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무척 많다며 움직일 틈이 없다고 했죠. Oh, there is no elbow room at all in here. 라고요. 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죠. Once our new baby is born, we will need to move to a bigger house. We will really need the elbow room. 라고 하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해. 여유 공간이 필요하니까 말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elbow room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Ugh, there is no elbow room in here at all. It's so crammed and I can hardly even breathe.
You're right. There is barely any space to move around. Let's go to another restaurant.
Yes, let's do that.
Let's review. If there is elbow room, there is enough space to move, live, or work freely. And if you don't have elbow room, it's the complete opposite. Elbow room. Elbow room. Elbow room.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캐롤린 크루거가 부릅니다. You Call It Love 들으시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8년 5월 11일 오늘,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24년 전에도 인도는 중국의 핵실험에 대항해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1998년 오늘 인도가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날 인도의 핵실험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인도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하자 이에 맞서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도 같은 달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인도의 핵실험이 파키스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지 않은 이 두 나라의 핵 공방으로 세계는 순식간에 핵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에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비난 성명이 끊이지 않았고, 미국과 일본은 이 두 나라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1888년 5월 11일 오늘, 크리스마스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작곡한 어빙 버린이 러시아 동부 튜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빙 버린의 본명은 이스라엘 버린으로, 그는 5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버린은 정규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것이 전부였고, 음악학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가난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악보도 볼 줄 몰라 옆 사람의 도움으로 작곡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빙이 작곡한 곡은 무려 1,500여 곡에 달합니다. 어빙 버린의 유명한 곡 중 또 하나는 God Bless America,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입니다. God bless America, land that I love. Stand beside her and God. 금세기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래를 남긴 작곡가 어빙 버린. 그는 미국 음악의 산 증인이자 참다운 의미에서 미국 대중음악의 창조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